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무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제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우리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달리신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부분은 뭐 깊이 뭐 해석하거나 뭐 이럴 부분 뭐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저 은혜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설명을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우선 2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실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아마 몇번 넘어지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힘이 버거워서 이걸 감당은 못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끌고 오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끔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뭐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대신 감당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점에서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거죠. 참 독특하게도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의 아들 두 사람 이름이 나오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아들이 둘 있는 겁니다. 다른 아들이 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사람의 출신도 나와요. 구레네 사람이다. 이름도 나오죠. 시몬이라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이 사람이 대신 이제 짊어지고 갈 때, 야, 너는 아들이 있니? 아들이 이름이 뭐니? 출신이 어디니? 네 이름은 뭐니? 이걸 다 물어봐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마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 당시에 나름대로 역할을 했거나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상세한 설명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맨 마지막 장인 16장에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하는 또 안부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을 거명을 합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가 나 자신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루포 가정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름만 똑같은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똑같은 동일인이라고 친다면 이 시몬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여하튼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헌신했던 그런 제자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어찌 보면 우연이고 뭐 우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참 이거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그 당시에는 정말 재수가 없어서 멀쩡히 가다가 남의 짐이 나지고 그것도 이 죽음의 형태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되다니 괜히 구경 나갔나 보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두고 이 일이 은혜가 되었겠죠. 그렇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단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사람이 받은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으면, 저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알고 있었으면 주님 십자가 지고 간다 그러면 짊어지고 못 가면 십자가에 손이라도 대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자, 이 이후에 보면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지금도 주님께서는 끌려가십니다. 십자가 사건의 모든 장면은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고, 대제사장의 집에서도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셨고, 총독의 재판정에서도 지금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과정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끌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골고다에 이르렀다 되어 있는데, 골고다는 우리 찬송 부를 때는 갈보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갈보리나 골고다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해골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지형이 아마 그랬다는 것 같아요. 해골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그런 지형이었기 때문에 골고다다, 해골이다. 여기에 뭐 무덤이 많이 있다 혹은 흉측한 곳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말을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소설을 쓰고 거짓말 꾸며내고 신화를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전설에 의하면 이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죽어서 장사 지냈던 무덤이 이 골고다 밑에 있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서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때에 십자가의 피가 아담의 시체 위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해골이라고 하는 곳,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셨고요. 그 이후에 23절에 보시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략을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술을 마시면 조금 고통이 좀 덜해지고 거기다 모략을 타서 마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형을 당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죄수를 어떻게 하면 고통을 좀 덜어줄까 이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매달려 있으려면 빨리 죽으면 안 되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여서 오랫동안 매달려 있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거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마취 역할을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어찌 보면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죠. 24절에 보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데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은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 9시입니다. 빌라도의 관정에서 재판받으신 것은 아침 6시, 새벽 6시부터 재판을 받으셨고요. 그 이후에 판결이 끝난 다음에 매질을 당하고 골고다로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시고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아침 9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는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잘 알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 달리실 때 주님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서도 단 한 글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쓰지 않고 그냥 어찌 보면 덤덤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사실만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게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죽일 때에 동일하게 했는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십자가는 가로대가 있고 세로대가 있잖아요. 가로가 있고 가로로 나무, 세로로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로로 있는 나무는 교수형을 하는 십자가를 세우는 곳에 미리 꽂아놓고 그리고 죄수가 가로로 되어 있는 나무 통나무 하나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나무통 하나를 이렇게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죠. 짊어지고 올라가면 이미 이렇게 나무 하나는 박혀 있잖아요. 박혀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짊어지고 온 가로로 이제 붙일 나무 거기에다가 이제 못질을 합니다. 그래서 손에다가 못을 박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 나무를 끌어올려서 이미 세워졌던 나무에다가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에다가 못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손바닥에 이제 못을 박은 것으로 많이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손바닥에 구멍이 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실제로는 손바닥에다가 못을 하면 못질을 하면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매달려 있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못질을 하면 이제 손이 다 찢어져 나가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손목에 보면 동맥이 지나고 그 옆에 뼈가 있죠. 그 뼈 밑에다가 못질을 해서 그래서 못 위에다가 뼈가 걸려 있게끔 그래서 체중을 실을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 이제 내일 그 이후에 또 보겠습니다만 오후 3시까지 달려 계셨어요. 그런데 보통 좀 건강한 사람 또 이렇게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3일 내지 4일 정도도 매달려서 죽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그럽니다. 여하튼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고 또 본문에 보시면 24절에 예수님께서 입고 있던 옷을 군병들이 다 나누었다. 그래서 어떤 옷을 가질까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옷을 벗겨서 사람들이 다 제비를 뽑아서 가지고 가는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시편 22편에 나왔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상에서도 조롱과 멸시를 하죠. 내일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만, 일단은 보시면,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조롱하는, 멸시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주님은 혼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죄수 둘이, 강도 두 명이 왼쪽, 오른쪽에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도와 똑같이 취급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게 십자가에 대한 첫 번째 묘사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십자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할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원래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도 일정 부분 천국과 안식을 누리다가 나중에 영생과 천국을 얻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감당하셔야 되는, 또 주님만이 감당하셔야 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아무도 이걸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대신 매달려 죽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미 주님 옆에 강도들이 매달려 있잖아요. 강도니까 사형당하는 것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도 결국은 강도가 매달린 것과 똑같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다. 그래서 구약의 제물들과 주님은 그런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죠. 구약의 제물들도 물론 흠없는 것들 주님께 드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거나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나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그리고 또그 주님과 더불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죽으실 때에 죄로 죽었던 나 자신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임 당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나의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고 나의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갠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포갠다고 표현하는 것만으로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냥 포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못 박혀서 죽임 당하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혀서 죽임 당한 것으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그렇지만 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리를 정하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나 내가 갖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도 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리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것보다 더큰 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죄 없으심에도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온갖 죄로 가득한 우리들도 함께 더불어 못 박힘 당하고 죽임 당한 것을 또한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의롭다 내세울 것이 없지만 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든지 십자가를 자랑하고 언제든지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